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이것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자 화면 보이시죠? 제가 바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아멘. 오늘 말씀 오예배의 제목은 왜 심히 많이 주실까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것도 29절에 보면 심히 많이 주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난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니까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제가 이게 흥분하신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감히 제가 하나님께서 흥분하셨다라고 이제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보이지 않으셨던 그런 모습이 느껴지는 거예요. 안 줘도 되는데 더 주고 또 더 주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솔로몬이나 사람이 마음에 들었다라고 보기에는 이건 안 맞는 거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제사장 나라가 응답이 되는 게 거의 430년이 다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고 그 제사장 나라가 만들어지려고 하는 딱 그 모습이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제가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셔서 흥분하셨다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제가 이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에 기뻐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께 구했던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가 가장 비천한 여자 장녀에게도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공의거든요. 세상 모든 사람은 한쪽으로 굽을 수밖에 없고 문제를 일으키지만 하나님만큼은 정말 바르게 그리고 모두가 볼 때 전부 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혜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자, 심판하신다는 말은 여러분 두려운 말이 아닙니다. 누가 옳고 그러냐는 거예요. 축구 심판과 똑같다니까요. 축구도 심판이잖아요. 이것은 뭐 오프사이드로 이야기하든지 여기서 아니 여기서 반칙이다 이야기하든지 그걸 분별해 주는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왕이 그렇게 비천한 자를 판단하는 걸 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걸 깨닫고 왕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기록이 있으면서 오늘 읽은 이 부분이 이제 더 심히 많이 주시고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구절이 딱 끝나고 나서 6장에 가면 뭐가 나오느냐?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제 중간에 그걸 제가 읽은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왜 제사장 나라를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큰 계획인가? 열국을 예배드리도록 초청하는 거거든요. 이게 명사를 잡아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그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바 여왕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스바 여왕은 어디 나오냐면 10장인데요. 자, 10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0장.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퀴즈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스바 여왕 나오는 10장 1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장 1절.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이에요. 그러니까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는 왕을 그들의 신이 그를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듣고 오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인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커지고 성도가 잘 되면 사람들은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를 알아요. 교회 다니는 걸 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잘 돼.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그 요즘 그 사람 하나님 잘 믿나 보다. 그가 믿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니까 그 신이, 그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이게 복 주는가 봐. 요거예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복잡한 그런 신학적인 교리나 복잡한 그 뭔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바로 그 포인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사람이 저렇게 되는구나 이거예요. 그걸 이제 스버 양이 보고 그걸 듣고 확인하러 온 거죠. 자, 스버 양 전체를 다 말할 수는 없고요. 어디를 보느냐면 9절을 봅니다. 그 밑에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방 여왕의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이 되느냐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다른 나라를 주교로 이끈다는 말이 모든 나라를 전부 다 남자도 할례받게 만들고 전부 다 무릎 꿇리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뒤에 일은 뭐냐? 그건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지만 사실은 그런 게, 그 뒷일은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여기 나오는 이방 여왕의 입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이 명세라는 말을 듣고 왔고 직접 보고 나니까 스바 여왕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 솔로몬 당신의 하나님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가 뭘로 표현이 되느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비천한 장녀에게도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라에 퍼져나가고, 그러니까 그걸 보러 온 이 스바 여왕이 그 화려함, 궁전에 막 금박 발라놓은 거 아니요? 그것만 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공의로 행해지고 나라가 행정이 그렇게 돌아간 걸 보면서 놀란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삼아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하셨다라고 정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름이 퍼져나가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열국의 예배를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실현되는 그 초입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사장으로 돌아와서 30절 이래 말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스바는 남쪽입니다. 스바는 저 남쪽이고 동쪽, 그러니까 아람과 암몬이 있는 여러분 보실 때 이쪽 요단강 동쪽과 그리고 남쪽, 저 남서쪽에 있는 이집트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1절에 보면 사람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에단, 헤만, 갈골, 다르다.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면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 솔로몬이 사는 고 이스라엘 땅과 솔로몬의 이름이 사방 나라에 다 들려요. 그러고 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가만 생각해보면 그냥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낮에 1시 반에 대외비를 설교하면서도 이런 말을 했는데요. 성경의 기록은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전부 다 이 사건의 배열이나 문장과 모든 것이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열왕기상을 썼던 그 저자들이 성경에 감동을 됐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것을라 저것을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적확한 정확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절대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른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자기의 복을 구한 걸 넘어서서 공동체와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지혜를 주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실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옛날에는 성막이었는데 이번에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소원을 따라서 성전을 짓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보면 이게 딱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에서 요 앞에 이제 그 솔로몬의 기도부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는 곳 한 덩어리로 대대손손 물려줘야 될 중요한 그런 본보기가 됩니다. 아직까지 제가 오늘 4장까지밖에 설교 안 했으니까요. 뒤에 가면 이제 성전 건축의 이야기와 좀 더 가면 또 성전 앞에 서서 기도하는 솔로몬의 기도까지 하나 살펴보면 더 자세하게 우리가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 벌써부터 열왕기상 읽기 시작하시고 계실 텐데요.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오늘 낮에 읽었던 봉헌 기도는 끝부분이고요. 앞에 보면 7개를 기도합니다. 6가지인가? 좀 헷갈리네, 갑자기. 자, 기도의 제목이 6가지 정도 나옵니다. 칩시다. 근데 그 기도 중에 뭐가 있냐면요. 이방인이 주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대단한 이야기예요. 왜? 유대인들이 똘똘 뭉쳐있고, 전부 다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솔로몬이 선포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라도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면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그 헤롯 성전 마당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성전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성전 뜰로는 못 들어와요. 왜?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유대인이 아니니까 못 들어와. 이게 인종차별 아니냐? 차별이 아닙니다. 차별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인종들이 전부 다 할례 받아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면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를 따라가면요, 이방인도 손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아, 목사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응답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응답받는다는 그 말을 꼭 붙여야만 기도한다는 것보다는 그 기도가 결국은 예수님을 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자들도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들의 사정을 들으시고 다 들어주셔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를 온전히 예배할 수 없을 뿐이지 실제로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따라가 보면요, 이방인이 성전을 향하여 손들면 응답해 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 당시의 민족적인 감정과 고대 이스라엘, 그러니까 뭐 청동기 시대에서 이제 철기 시대로 넘어갈랑 말랑하는 그 시대의 수준을 생각해 보면 정말 대단한 기도예요. 민족을 뛰어넘습니다. 그런 기도를 솔로몬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왜 가능하냐? 사실은 솔로몬도 제사장 나라에 대한 솔로몬이 그러한 이해가 있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처음 듣는 이야기도 아니고 이미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명령과 예배법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이 구절을 읽으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로 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나라가 갈려버리잖아요. 완전히 망하는 거 사실은. 그래가지고 끝까지 그 이후로도 한 500년 정도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계세요. 왜 그러십니까?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로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뜻을 바꾸지 않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걸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윗의 때에 다윗의 그 위에 즉 다윗 다음에 왕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끊어졌잖아요. 안 끊어졌나요? 여러분 따져보면요, 남유다가 망하고 시드기야 딱 죽으면서 끝난 거예요. 그 위로 왕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그럼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요? 예수님도요, 따져보면요, 요셉이 다윗의 자손인데요, 마리아는 어느 출신인지 안 나와요. 그리고 요셉의 피가 안 섞여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에 대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다윗의 계보를 따라오는 왕들은 전부 다 실패하니까 이건 폐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양자처럼 성령이 잉태하게 되어 요셉의 슬하에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기하지 않고 다시 그 불꽃을 살려내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온 일국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이 마음, 그 계획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서 그 아들을 내려보내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왕권을 위임하셨어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어린 양이 앉은 보좌 옆에 둘러선 무리와 함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제사장 나라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요한계시록과 이어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전부 다 이어집니다. 이걸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시는지, 왜 포기하지 않으시는지, 왜냐하면 실패한 다윗의 그 자손에게 그 자손의 후손에 다시 왕이 끊어지지 아니라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신실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딱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것, 그걸 통해서 그 왕조의 계약을 이어가고 그걸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듯이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무조건 뭐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팍 불타는 그런 느낌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 그대로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붙들 몸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듣기는 좋은 이야기인데 오늘 나는 이 모든 솔로몬의 기도 이런 것도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안 와다. 나는 통치하는 자가 아니야. 할 게 없어.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자.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하자.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쭉 빠지는 거죠.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생활에 이제 생각해보죠.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나의 유익, 내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아니라 같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해오던 대로 가요. 그래서 뭔가 다른 걸 해보려고 하면 사실은 되게 싫어요. 이런 느낌이죠.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다가 이제 수업이 다 끝나서 선생님 말씀하시죠. 이제 수업 다 끝났다. 질문 있는 사람. 그때 질문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집에 가야 되는데 어떤 질문을 하냐는 거야. 저도 못도 모르고 질문을 하면 했다.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 선생님 말씀은 그냥 하는 소리야. 근데 손 딱 들고 질문해버리면, 기분 좋게 열심히 설명해버리면 빨리 집에 못 가는 거죠.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원래 하던 대로 가나요? 더 있게 한다든지 안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그 사회 가던 교회에서 이제 제대로 열심히 사회를 해보겠다고 생각했던 게 이제 대길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하면서 이제 뭐 교인들 뭐 2,000명 가까이 되니까 교구도 많고 여자전사도 뭐 세 분, 네 분 계셔요. 교부로 다 맡아 있고 또 다 목사들이 막 되게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그 사회를 딱 시작했는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냥 원래 앞에 하던 대로 목사님이 시킨 대로 하면 돼. 저는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냥 가져오려면 가져오고 가라면 가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래 쳐다보고 있으니까 여전 사람들이 신방 갔다 돌아오면 그 신방에서 있었던 일도 이런 게 담임 목사님에게 전달이 안 돼. 근데 그럼 일일이 담임 목사님 전화해서 물어볼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나쁜 일이 있거나 큰 일이 있으면 보고가 되지 자기가 신방에서 이 그 과정에 뭔가 변경사항이 있고 전화가 바뀌고 이사를 가고 이런 것이 보고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죠? 들다 보니까 카드 기록을 안 하는 겁니다. 신방 카드를 안 쓰는 거예요. 제가 신방 카드를 쓰자고 했죠. 별로 여전사들이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왜? 갔다 와가지고 그냥 신방 갔다 와신다고 집에 가면 되는데 앉아서 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따가 행정 목사 딱 되고 난 다음에는요, 어떻게 했느냐. 그걸 이제 컴퓨터에 기록하도록 했어요. 우리가 지금 지저스 온 쓰고 있는 것처럼 확인하면 어떤 신앙이 딱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난리가 난 거예요. 나 때문에. 꼭 그거예요. 선생님 질문 있으면 내가 집에 빨리 못 가는 거 똑같은 거죠. 그래가지고요. 담임 목사님 건의해서 여수사님들 타자 못 치는 사람 벌금 매기고 타자 다 치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콱 틀어치웠더니 제가 그 이제 여기 서열기로 내려오면서 떠나니까요. 여순사님 한 분이요. 너무 좋아하는 거야.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든지 너무너무 싫어했던 거죠. 근데 본 뭐예요? 저는 그냥 퇴근하고 목사님 시키기만 딱 집에 가면 돼요. 그런데 그걸 만들어 놔서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요. 이게 신방 여순사가 바뀌고 다른 부모사 들어와도 얼마든지 그 열람이 가능하고 정보가 공유가 되고 파악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섬겼던 그 교회 유익을 위해서 조금 더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앞서 저도 해보려고 했거든요. 솔직히 지금 쓰고 있는 지저스온이나 이런 그 재정관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요. 그걸 정착시키고 하는데 여러분 몇 년 걸린지 아십니까? 정말 오래 걸렸어요. 저는 몇 년 걸렸죠? 하여튼 꽤 걸렸어요. 숫자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알아도 못 바꿔. 왜? 그냥 가면 되는 거거든. 여러분 저는 지금요 전임 교육자가 없어도 갔다 오면 제가 다 기록을 해놔요. 그럼 표는 말고 딱 보면 알거든. 맞다 그때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다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남아서 이게 결국은 이거 이 아주 사소한 것이 이런 교회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좀 믿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원래 하던 대로 내 원래 생활 리듬이 이렇고 내 사는 게 이렇고 내 생각이 이렇고 내 스타일이 이렇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언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뭘 하실 건데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여사님들 다 그때 대결교회 여자 출근해가 앉아있다가 시간 딱 되면 목사님 신방에서 나가버리고 갔다 오면 어디를 갔다 온지도 아무도 모르고 뭐예요 그게? 아 그래서 이 전사님 오면서 요거 타자 좀 치세요. 이걸 왜 우리한테 시키냐고 난리가 나고 아 고생 많이 해서 그거 만들어 간다고 하도 안 하니까 제발 좀 써놓긴 해라. 써놓으면 이제 1년에 한 번씩 청년들 불러가 밥 사주면서 다 쳐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의 이름을 보면서 야 솔로몬이 총사를 듣고 분별한 지혜를 통해서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바로 세우고 바르게 잘 살게 하는 거 참 잘했어.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공의롭게, 공의롭단 말이 뭐냐면 이 싸우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같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낮에 말씀드리고 또 금요 기도도 계속 기도한 것처럼 이 있었던 일들을 들어보면요. 저는 아무 대책이 없어요. 이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옛날 일을 풀어보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당장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는 일, 내 원래 하던 대로 해서 조금 더 해야 돼요. 저도 그렇거든요. 목사한테 예를 들어서 목사님 기도 좀 더 하세요 이러면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저는 감이 안 오시죠. 왜? 목사가 아니니까. 우리 직장사하고 있는 우리 남자분들한테 이렇게 말해보세요. 돈 좀 더 벌어오세요.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알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네가 한번 벌어봐라. 안 그럴까요? 자기가 하던 게 있어요. 근데 이 조금 더 한다는 것도 되게 힘든 일이에요. 저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저도 솔직히 그렇잖아요. 새벽에 와서 또 기도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새벽 기도 1부, 2부, 오후 예배 그 다음에 대업을 이렇게 설교 5번이에요. 제가 뭐하겠어 계속 기도하지만 또 이제 그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받게 된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집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여보 조금 더 기도해야 돼. 오늘 기도해요. 그러면 저도 와서 기도하죠. 조금 더 하는 것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할 방법이 없어요. 솔로몬은 앞에 왕들이 했던 것처럼 그냥 하면 돼요. 중요한 사건만 중요한 재판만 하면 되고요. 창녀나 쓸데없는 천한 자들이 왔을 때 무시하면 돼요. 그거 안 들으면 되잖아. 누가 뭐라고 그래? 아무도 말 못해요. 그런데 듣는 거예요. 조금 더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 모든 걸 보시면서 더 많이 주셔요.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솔로몬처럼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조금 더 하는 거예요. 많은 그 우리 목사들끼리 모이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저기 서울 쪽에 있는 또 저기 뭐 위례나 있는데도 젊은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이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머리 하는 데는 20, 30만씩 드리는데 그 현금을 안 내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쓰는 돈은요. 뭐 마음대로 막 쓰는 게 막 써. 그런데 교회에서 뭐 11주를 이야기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감성금 없이 이야기하면 막 욕을 한다는 거야. 교회가 돈을 밝힌다고. 돈 밝히는 진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자 돈을 액수로 정하는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적용하고 오늘 솔로몬의 기도에 이 기도를 보면서 야 나도 참 기도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다면 솔로몬처럼 그대로 해야죠.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 생활 속에서 진짜 솔로몬처럼 더 해야 돼요. 자기가 할 수 해왔던 일들보다 조금 더 수준을 올린 기도를 해야 되고 조금 더 낮춰봐야 되고 더 내려봐야 되고 조금 더 해야 돼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가 야 말씀 맞네. 그걸 끝이야. 그런 신앙을 이루면 벗어나야 되죠.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설교한 내용이 결국 그런 거예요. 해야 될 것. 지금도 여러분 잘 하셨지만 조금 더 해야 될 것.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예배의 임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초청할 수 있는 예배. 그러니까 나도 우리 교회 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 아니, 어머 사오니까 우리 교회 오자고 싶지.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초청하고 싶은 교회. 그러면서 우리 교회 오면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복을 받았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조금 더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 잘 안 들려요. 조금 더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조금 더 기도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가 그 복이 더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월달 예배를 마무리하며 무엇보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기도의 그 응답이 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심히 많이 주셨다라는 그것을 기억하며 솔로몬의 기도가 응답되는 솔로몬의 기도처럼 응답되는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